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3번째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을요, 우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께서는 제자들이 그랬어도 괜찮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정신이 중요하지 율법의 세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또한 자신은 성전보다 큰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스스로 구약의 그 예표들의 실체이심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가감없이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일한 날에 이제 회당에 가신 주님 앞에요, 손 마른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목들을 하나하나 지켜내는 게 중요한 날이 아니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것,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요, 주께서는 그에 대한 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심으로 그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모두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권능을 당당하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따지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 예,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상 편하지 않고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자신들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주께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좀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바리새인들의 동조하기보다는 주님께 환호를 했겠죠. 예, 바로 그런 분위기 안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중요시한다라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자신들은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성을 잃고 주님을 죽일 의논까지 한 것이죠. 예.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에 보시면요, 이거를 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이를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에게 분위기가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반박하는 자들을 비난을 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조용히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주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본 사람들이 떠나시던 주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 15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때부터 계속해서 확인해온 구분이 있었죠. 제자와 비교되는 많은 사람들, 뭡니까?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여러분, 무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무리요. 무리는 분명히 주님께 호의는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뭘 모르고 그냥 환호하면서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께서는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께서는요, 그들에게 예, 그 바리새인 밑에서 배운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을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늘의 안식을 지금 땅에 맛보여 주신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치유를 의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들이 무리라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그 무리들은요, 그렇게 맛보여주신 하늘 안식에 매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본질을 보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죠. 그냥 주님의 대단한 능력에 환호했을 뿐이지 주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는요, 아주 강력하게 꾸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동사입니다. 즉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이런 정도로 하신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꾸짖듯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냥 겉만 보고 환호하던 그들이 본질과 상관없는 말을 전하지 못하게 주님께서는 철저히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시작한 안식일 논쟁을 이렇게 마치시는데요. 자, 이에 이어서 마태는 11장 이 마지막부터 11장 마지막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된 그 종이요 바로 주님이시고요. 주님께서 보이신 이 일이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여기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 그 내용과 같죠. 그죠? 내용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3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종이라고 해서요 노예를 말하는 뭐 둘로스로 말한 게 아니고 아들과 같은 그런 종을 말하는 파이스가 쓰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장에서 주님이 받으신 물세례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나타내는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대표로 그 길을 걸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3장에서는 아들께서 사람의 대표로 쓰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그 사람의 대표로 쓰신 그 아들께서 종과 같이 순종하심으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같은 주님을 향해 같은 묘사를 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이 종으로서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언급하시고 성부께서는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한 3장에서 물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으로 주님 위에 내리심으로 보여진 것이죠. 기억나시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일단 심판이라고 예, 한국말로 나와 있는 그 단어는요. 헬라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의, 정의 예,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해석을 하면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여기서 이 공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알렉 모티어라는 이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 공의는요. 여호와가 계시한 진리와 그 요구들을 요약해서 가리키는 단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한 진리와 그 요구들을 요약해서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그런 단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 즉 주님께서 순종하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그 내용이 뭔가를 하면 이방 가운데의 공의를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 말씀은 오로지 이방인들에게만 알리실 거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혜택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 그것을 알리실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지금 사도가 마태가요. 갑자기 이 구약의 예언을 여기에 위치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마태가 지금까지 흐름,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끊고 여기에 갑자기 이런 구약의 예언을 기록해 넣은 그 이유, 그것은요. 바로 이 예언이 지금까지 그 흐름의 결론이 되는 그런 성취가 되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냥 맞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왔었죠. 예. 너희가 전혀 의심 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안식일이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님께서는 고쳐주셨던 그러한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지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는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요. 마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여기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바로 이런 식으로 주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 왜곡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 알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결론적인 의미로 딱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7절에요. 이는,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지금까지 했던 그 말씀, 그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것이다 라고 강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요. 주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시는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도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주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성취가 됐는지를 19절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는데요. 19절 보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에 인용된 말씀의 연속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므로 그 공의를 알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다투지도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요,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들렌다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지르는 소리, 그걸 표현할 때 들렌다라고 했고, 폭도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지르는 소리를 표현할 때 그때도 그렇게 쓰였고,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주 분노의 찬소리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들렌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다투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고 분노에 차서 터뜨리는 그러한 소리도 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위에서 살펴본 말씀에서요,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죽이려고 할 때 주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다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가만히 거기를 떠나가셨다. 예, 떠나가셨다라고 했죠. 마태는 죽음의 위협에 이렇게 조용히 대응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이어서 주님의 모습이 정확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이방 가운데 알게 하시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태도라는 거죠. 주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도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조용하게 일관하셨죠. 형벌을 받는 중에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신 주님의 그 한결같으신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요, 그 공의를 알게 하시는, 목적의 공의를 알게 하시는 것인데 직접적인 방법,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공의,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그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방법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상한 갈대라고 할 때요, 이 상하다라는 단어는요, 산산이 부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예, 즉 갈대가 이미 그 속이 다 썩어서 그냥 겨우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산산이 부수어져 있는 그러한 갈대, 예, 속이 완전 다 썩어 있는 그런 갈대. 자,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할 때 이 꺼져간다라는 것은요, 현재 연기를 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다. 여러분, 심지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그렇게 연기가 납니까? 불장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연기가 많이 나는 상황은요, 불이 거의 꺼지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그런 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올려지시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이죠? 영어 성경에 Until he brings justice to victory라고 되어 있죠? 예, 주께서 공의를 승리로 가져가실 때까지, 예, 주께서 공의를, 주께서 정의를 승리로 가져가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즉 공의를 알게 하시던 그 주님께서 최후 승리의 순간에 이르시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은 그로 인해서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까지 결국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지키시는 것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부서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고,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지키시는 것은 주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 동안에 성도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주 간단히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 물론 이 둘의 이 각각의 의미는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해서 의견의 통일이 아주 명확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상한 갈대가 상한 갈대를 예,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이 의미,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해설 책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쓴 토마스 왓슨, 그분이 쓴 또 다른 책에서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한 갈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즉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의 고통을 아주 처절히 느껴본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처지를 그냥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된 상태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상한 갈대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괴로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마음이 상한 갈대를 예, 그런 마음이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외, 예, 이런 특별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찬양이 이 가사 나올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셨습니까? 왓슨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꿀벌집이니 이로 인해 모든 상한 마음들 안으로 위로가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육신이 허약해 실신한 사람에게 각성제를 주는 것처럼 나 또한 죄로 인해 상한 죄인들에게 각성제를 좀 건네 기운을 차리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스스로의 비루함을 곱씹으며 낙담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말합니다. 아, 나는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단 말인가. 나보다 더 큰 은사며 은혜를 가진 자들이야 하나님의 눈길을 받겠지만 슬프게도 나는 쓸모가 없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괴롭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한 갈대보다 더 쓸모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상한 갈대만큼의 쓸모 없는 처지를 위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입니다. 주께서는 결실 많은 무화과나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가리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게 꺾인 갈대로 보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쓸모없다 해서 낙심으로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보더라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귀하신 분으로 본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장 먼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상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왓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상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자신이 상한 존재임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거기서 성도는 그렇게 상한 나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는 한없이 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약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버텨내서가 아니라 상한 갈대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버텨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꺾지 않고 최후의 승리까지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왓슨은 이것이 죄악과 뒤섞인 은혜, 죄악과 뒤섞여 있는 은혜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활활 탈 때는요, 연기가 나지를 않죠. 근데 시원찮은 불에 연기가 많은 것처럼요, 미약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악이 많은 것인데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이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왓슨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도들 안에도 죄와 은혜가 얽혀 있습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교만과 겸손이, 세상과 천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은혜에 저 오래 묵은 돌 능금나무의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중생한 많은 사람들 안에 보통 은혜보다 죄악이 더 많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서 불은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신이 너무 많아서 믿음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너무 많아서 온유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주보다는 거품이 더 많은 술잔, 혹은 활력보다는 무기력이 더 많은 병든 육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들의 은혜에 많은 죄악이 섞여 있음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한 갈대로 인식해야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악에 섞여 있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거짓된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요, 가슴 아파할 때에 그때야 우리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니 하시는 주님을 또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곧 꺼질 연기나는 심지임을 인식을 할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가슴 아파할 때에, 바로 그때야 우리의 마음의 눈에는 유일하게 그 꺼져가는 불길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분을 마음 다해서 의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왓슨도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많고 은혜가 미약해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은혜의 불꽃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에는 사실 수사법이 들어있습니다.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그분께서 그 불꽃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약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은혜의 불꽃을 불어 끄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로 살려놓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를 타오르는 촛불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는요, 상한 갈대임을 아는 성도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꺼져가는 심지임을 아는 성도의 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왜 성도를 다루시는 모습을 이런 두 가지 이미지로 요약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이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늘 스스로 상한 갈대임을 알고요, 꺼져가는 심지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모든 거듭난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항상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마비된 마음으로 자신은 늘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를 쌓으면서 그 의를 자랑하고요,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성도는요, 성령님께서 거울처럼 늘 자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늘 자신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거기서 멈추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됨을 보면 볼수록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고 더 믿고 의지하는 자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악되다는 것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과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믿게 되는 것은요, 모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이런 믿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이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심지임을 분명히 알아가시는 거듭난 성도 여러분, 그런 아픈 깨달음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기분, 그 아픈 그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서 거기로부터 위로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날수록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젖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십자가 그늘 뒤에서 맛보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상한 갈대밖에 안 되고 꺼져가는 심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대로 영광을 돌리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가 먼저 얼마나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얼마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 생겼다고 늘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상한 마음과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깎여나가며 우리의 유일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더 생생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그 진리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그 자유함과 그 감사,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자유함과 하늘의 감사를 늘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로 주의를 집중하여 아주 철저히 그러나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온 천국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저희를 늘 지켜보호하시며 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